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난 10일 이후 엿새 만에 또다시 발사체를 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북한이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두 차례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이달 들어서만 네 번째로, 현재 한반도에서 진행 중인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지휘소 연습을 겨냥한 무력 시위로 한국 정부는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의 청와대는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NSC 회의 뒤 북한의 발사체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발사체의 세부 재원 등에 대해선 미국 정보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보도들을 알고 있다고 밝히고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북한의 발사체와 관련 우리나라, 일본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주는 사태가 아닌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충분한 경계태세 하에 미국 등과도 연대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북한군 고위대표단이 중국 방문에 나섰습니다. 김수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이끄는 대표단은 오늘 전용기편으로 평양을 출발해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한국을 상대로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남국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은 오늘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평통의 이 같은 담화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공식 반응입니다. 조평통 측은 남조선 당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끝난 다음 저절로 대화 국면이 찾아오리라고 망상하면서 앞으로의 조미 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들고 기웃거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런 부실한 미련은 미리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평통은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라고 지칭하면서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평통은 문 대통령이 말끝마다 평화를 부르짖는데 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무인기와 전투기들은 농약이나 뿌리고 교외 비행이나 하자는 데 쓰자고 사들였다고 변명할 셈인가라면서 공화국 국방부 전 지역을 타격하기 위한 국방 중기 계획은 또 무엇이라고 설명하겠느냐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담화에 대해 한국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측의 발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어서 오후에 다시 입장을 내고 북한이 우리 민족 최대 경사인 광복절 다음 날 우리에 대해 험담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어서 북한이 우리를 비난한 것은 당국의 공식 입장 표명이라 보기에는 도를 넘는 무례한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오늘 조평통의 담화가 보다 성숙한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홍콩 사태에 무력 진압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중국이 홍콩의 반정부 시위 진압에 군대를 투입할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려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시위대를 직접 만나 협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시위대와 마주 앉는다면 15분 안에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장담할 수 있다며 시 주석이 그동안 일해왔던 방식은 아니겠지만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시 주석에게 곧 이야기할 것이라며 통화를 예고하고 홍콩 문제를 원한다면 시 주석이 매우 인도적 방향으로 풀어낼 것을 믿는다. 나는 그를 잘 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무역 전쟁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뉴저지주 모리스타운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역 전쟁이 오래갈수록 미국은 더 강해진다고 생각한다며 매우 짧게 무역 전쟁이 끝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매우 좋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중국은 합의를 매우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6일 금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엿새 만에 또 발사체를 쏘았습니다. 이번 발사 장소는 군사분계선에서 가까운 강원도 통천이었습니다. 미국은 발사 보도에 대해 알고 있다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를 비난하며 한국과 다시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최근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면서 북한, 중국, 러시아 삼각 연대의 강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비가 오다가 낮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3도에서 23도, 낮 최고는 21도에서 3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엿새 만에 또다시 동해상으로 발사체 두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북한의 이 같은 행위 중단을 촉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사격 지점에 주목하며 한국을 겨냥해 강도를 높인 무력 시위로 풀이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6일 오전 8시 1분과 16분쯤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통천 북방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발사체의 정점 고도는 30km, 비행거리는 230km, 최대 속도는 마하 6.1 이상으로 탐지했습니다. 합참은 미한 정보당국이 정확한 재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한국군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행 거리와 고도, 속도 등을 고려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를 특정하기에는 추가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사한 무기체계와 유사하냐는 질문에도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정점 고도와 비행 거리만을 고려하면 북한이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 발사했다고 주장한 신형 대구경 조정 방사포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들 발사체의 고도는 각각 30km와 20km, 비행 거리는 250km와 220km였습니다. 이번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10일 이후 엿새만이며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남북미 정상회동 이후에는 여섯 번째, 올해 들어서는 여덟 번째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직후인 16일 오전 9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으며 국가지도통신망을 이용한 화상회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청와대는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이에 따른 한반도의 전반적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발사체를 쏘아올린 배경과 관련해 미한훈련에 대한 반발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한연합지휘소 훈련을 이유로 단거리 발사체를 연이어 발사하는 행위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한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체의 세부 재원 등에 대해서는 미한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들은 한국군이 주도하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한 연합지휘소 훈련을 통해 어떠한 군사적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 역시 한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 위협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VOA에 북한이 군사 분계선 가까이로 내려와 발사체를 발사한 데 주목했습니다.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의 내용은 군사 분계선 인근에서의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실험 훈련도. 물론 그 범위 내에 들어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군사 분계선에서 가깝게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정부를 더 압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신형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배경은 어디서든 사격할 수 있다는 것과 정밀 타격 능력을 과시하며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사격 장소인 통천은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9.19 군사합의에서 약속한 해상 적대행위 금지 구역에 해당합니다. 또 통천군 일부는 지난 2011년 북한이 발표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에 포함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신 센터장은 미한 훈련이 종료될 때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는 직접 협상에 나서려는 가운데 한국에는 미국과의 훈련 중단, 통큰 대북 경제 지원 등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압박하려 한다는 겁니다.
연합군 사훈련 하지 마라. 한국군 전력 증강하지 마라. 그리고 유엔 제재 깨고 북한하고 경제협력 해라. 이건 뭐냐면은 지금 한반도의 주인공은 북한이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들이고 자기 말을 따르라는 거거든요.
신 센터장은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맹비난한 것을 상기시키며 북한의 주장을 따라서는 안 되며 장기적으로 한국이 원하는 것을 북한이 수용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북 적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반발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조성렬 한국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입니다.
북한이 문제 삼은 것은 한미 군사연습하고 첨단 무기 도입 문제, 이제 중기 국방계획에서도 최신 무기들을 계속 도입하겠다고 얘기했고 대화가 시작한 이후에 우리 국방비가 오히려 이제 지난 정부보다도 더
앞서 한국 국방부는 전투기가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항공 모함 수준의 다목적 대형 수송함과 지상 화력전을 지원하는 합동 화력함 건조 계획 등을 담은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내년부터 5년간 미화 2,340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비 투입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국 정부로부터 어떤 양보도 얻어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미국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하고는 당분간 결국은 이제 북미 관계가 풀려야 남북 대화에서 자기네가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도출해내야 한국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우선시하는 한국과 대화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보는 것 같다고 조 의원은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도에 대해 알고 있다며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의 이번 발사 직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느냐는 B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관리는 이어 미국은 한국, 일본 동맹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발사체 발사에 대해 소형 미사일이라며 문제 삼지 않는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를 비난하며 한국과 다시 마주앉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대화 상실은 한국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를 맹비난했습니다.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단 겁니다. 조평통 대변인은 남조선이 미한연합군사훈련이 끝난 뒤 저절로 대화 국면이 찾아올 거라 망상한다며 미북 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 기웃거리지만 그런 미련은 미리 접는 게 좋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판문점 선언 이행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남북 대화의 동력이 상실된 건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자의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고비를 넘어서면 한반도 비핵화가 성큼 다가올 것이며 남북관계에도 큰 진전을 이룰 거라고 말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조평통은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미한연합지휘소 훈련과 최근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을 거론하며 이 모든 게 북한을 괴멸시키자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점에 버젓이 남북대화를 운운하는 사람의 사고가 의심스러울 뿐이란 겁니다. 앞서 북한은 미한연합지휘소 연습 첫날인 지난 11일에도 외무성 국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연합연습을 즉각 중단하거나 이에 대한 해명을 하기 전엔 남북 간 접촉 자체가 어려울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비난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의 16일 기자설명입니다.
그러한 발언은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합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북측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남 비난이 현재 북한 입장에선 남북 대화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입니다.
지금 신년사라든지 이런 데서 남쪽에 대해서 요구한 게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이행되지 않으니까 이제 뭐 남쪽하고 상대해봐야 될 일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미북관계에서 돌파구가 열리지 않으면 남북관계에서 뭐 이루어질 게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 남북관계 해봐야 지금 아무 소득이 없으니까 남북대화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에 더해 한국이 남북 대화와 평화를 누차 언급하는 게 북한의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선 모든 관심이 북한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맞춰져야 하는데 한국이 남북 대화와 평화를 언급하면 할수록 한반도가 안정됐다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박사입니다.
만약에 지금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대화에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지금 현 상태로만으로도 크게 만족을 표시하는 상태인데 북한한테 자꾸 이렇게 대화하자 하면은 한반도가 안정된 거라는 거 보여주니까 그럼 미국은 더욱더 이제 북한과 대화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거를 북한이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과의 그 대화를 거부하는 거고.
고 박사는 아울러 북한의 비난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의 남북관계를 자신들의 치적으로 삼아 대가 없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대한 불만도 내포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강력히 비난한 직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의 발사를 문제 삼지 않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태도도 북한의 여지를 제공했다고 풀이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자 한국과의 대화에 대한 거부로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과 함께 평화의 봄에 뿌린 씨앗이 번영의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약 3주 사이에 여섯 번째 미사일 발사와 문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문을 닫은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분노는 미국과 북한이 핵협상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장밋빛 전망이 점점 더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지난달 말 이후 여섯 번째이자 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재개하라고 촉구한 날 이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들을 문제 삼지 않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북한의 단거리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시험에도 좋다는 청신호를 보냈다고 풀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북한이 대화 상대인 한국을 무시하도록 조장했다는 전문가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신문은 북한이 지난달 말 이후 무기시험에서 두 개의 새로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를 선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과의 외교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무기 능력을 현대화하고 확대하고 있다는데 의문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은 북한이 한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며 문 대통령을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언급한 직후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진행 중인 미한 군사훈련과 한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 구매 결정에 계속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무기시험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걱정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과거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진전된 무기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도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재개하라고 북한에 촉구한 날 북한의 이번 발사가 이루어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국 당국자들과 더 이상 대화할 용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김정은 정권이 관영 매체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하고 있다며 북한은 이 훈련을 미국이 양국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지난해 약속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경시한 것이 북한의 시험 발사 활동을 강화할 여지를 제공했다고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또 북한이 한국의 대화 촉구를 무시하며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에도 핵물질을 생산하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미 의회 조사국이 최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관여를 시작한 이후 대북 제재 대상 지정을 줄였다고 전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산하 의회 조사국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과 간헐적으로 협상에 관여하는 동시에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13일 발간한 미북 관계 보고서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을 선언했지만 핵물질 생산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은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와 생산 역량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 정보당국의 평가를 상기시켰습니다. 앞서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 정보기관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It is unlikely to completely give up its nuclear weapons and production capabilities because its leaders ultimately view nuclear weapons as critical to
북한의 지도자들은 핵무기가 정권 생존에 결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핵무기와 생산 역량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의회 조사국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의 대북 접근법이 최대 압박 캠페인에서 방향을 튼 점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반복되는 핵과 미사일 실험에 제재로 북한을 징벌했던 접근법에서 현재는 정상회담과 대북 제재를 덜 부과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정기적으로 발표하던 대북 제재 대상 지정을 줄였고 제3자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에도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불법적인 해상 환적을 사례로 들면서 지난해 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이후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 약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김정은이 2011년 12월 집권 이후 권력 기반을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우선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며 시장의 확산이 외부의 경제적 압박에 완충작용을 하고 있고 김정은 정권 들어 북한 경제가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대북 제재로 2017년과 2018년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외에 사이버 활동과 재래식 군사 역량, 인권 유린, 돈 세탁 등 불법 활동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트윗으로 판문점 회동을 제안한 지 10분 만에 김정은 북한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김정은 위원장과의 판문점 전격 회동과 관련해 자신이 트윗으로 만남을 제안한 지 10분 만에 김 위원장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뉴햄프셔 지역 라디오 방송인 WGIR과의 인터뷰에서 트위터의 유용성 등에 관해 언급하던 중 이런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에 머물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으로 향하기 앞서 트윗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전격 회동을 제안했고 북한이 이에 화답하면서 극적인 회동이 성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한국으로 날아갈 때 북한 바로 옆 국경 근처인 한국으로 간다는 생각을 했다며 하지만 어떻게 하면 김정은에게 연락할지 아무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으로 간다. 당신이 잠시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자는 트윗을 올렸고 그가 10분 만에 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인지 아니면 미북 당국자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전화 통화에 대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며 우리는 좋은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의사소통을 하는 엄청난 방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전격적으로 만나 수주일 안에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미북 양측의 비핵화 실무협상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최근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면서 북중러 삼각연대 강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한일 동맹 체제 붕괴를 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연합사령관은 1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최근 한일 관계 악화를 기회로 삼아 70년 동안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유지해온 미한일 삼각 공조체제 붕괴를 목표로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 러중 합동훈련을 통해 러시아 폭격기가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지역에 의도적으로 비행함으로써 양국 소통 부재를 악용해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역내 미국의 외교 관계를 더욱 좌절시켰다고 진단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일 국방당국 간 건설적 대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오는 24일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협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더글라스 팔 카네기 평화재단 특별연구원은 VOA에 북한이 동맹뿐 아니라 트럼프 정권 내부 분열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한연합훈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악용해 훈련 축소를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안보정책 실무진과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팔 특별연구원은 또 최근 북중러 유대 강화는 만일에 있을 미북 협상 타결 상황을 고려한 북한의 셈법도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협상 타결이 임박한 상황이 되면 러시아와 중국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별도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한이 대미 협상력 강화를 위해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알렉산더 버사바우 전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는 VOA에 북중러 유대 강화는 동맹체제 분열을 노린 기회주의적 전략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세 나라가 공조를 통해 한일 관계 악화와 양국으로부터 미국의 신뢰에 대한 의심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VOA에 최근 북중러 연대 강화가 미북 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성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미한일 3국 공조체제의 분열은 트럼프 정권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동맹을 글로벌 전략의 핵심이 아닌 지역적 요소로 간주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대북 공조에 있어서도 외교적으로 막다른 길에 서 있다고 힐 전 차관보는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 국무부는 마크 램버트 대북 특별 부대표의 네팔 방문 여부와 관련해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네팔 현지 언론은 램버트 부대표가 지난달 네팔을 방문해 북한의 불법 거래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팔 현지 언론들은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가 지난달 네팔을 방문해 네팔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에 대해 묻는 VOA의 질문에 밝힐 것이 없다면서도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국무부는 램버트 부대표가 지난 6월 네팔을 방문해 정부 당국자들과 의원들을 만났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네팔 현지 매체인 네팔24시는 램버트 부대표가 카트만두에서 북한의 불법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당국의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네팔을 사이버 범죄와 금밀수, 돈세탁 등의 중계지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현지 언론인 카바르허브는 램버트 부대표가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 북한이 불법 활동을 위해 네팔을 이용하는 데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북한 국적자들은 현지에서 관광비자나 상용비자를 갖고 주로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비자가 만료돼도 노동 허가증 없이 불법으로 일을 계속합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6명의 북한 해커가 카트만두의 한 주택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세계은행 등 금융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벌여왔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네팔은 아직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대북 제재 주의보에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가 활동하는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싱가포르에 소재한 중국 기업의 자회사가 북한에 43만 달러가 넘는 주류를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에서도 대북 제재 위반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회사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다렌의 본사를 둔 썬문스타 국제물류 무역회사의 싱가포르 자회사 신 SMS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싱가포르에서 기소됐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의 이번 조치는 주류와 담배 등 사치품의 북한 유입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겁니다. 싱가포르 현지 채널뉴스 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신 SMS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중국 랴오닝성의 항구 도시인 다리엔을 통해 북한의 와인과 증류주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 기간 4차례에 걸쳐 총 43만 달러가 넘는 주류를 북한에 납품했고 한 번에 최고 14만 달러어치를 팔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엔 모 회사인 썬몬스타와 함께 미국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도 오른 바 있습니다. 당시 재무부는 썬몬스타와 신 SMS가 가짜 문서를 이용해 주류와 담배, 담배 관련 제품의 불법적인 대북 수출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 SMS의 경우 다렌과 북한 남포 간 화물 운송과 관련해서 자살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 등을 제공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북한의 사치품 수입은 지난 2006년 첫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1718호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은 신 SMS의 주류 북한 납품과 관련해 다음 달 추가 심리를 열 예정입니다. 혐의가 확인될 경우 72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B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대북 자금 거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된 스위프트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가 로비를 벌인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에서 금융통신망과 관련한 제재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위프트는 대북 제재 법안에만 수십만 달러의 로비 자금을 들였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벨기에 본부를 둔 국제 금융통신망 스위프트가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법안 로비를 위해 투자한 대미 로비 자금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165만 5천 달러로 파악됐습니다. VOA가 미 의회에 보고된 로비 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로 2017년과 2018년 두 해는 72만 달러를 들여 대북 제재 법안 관련 로비에만 집중했습니다. 미회 대북 제재 법안이 처음 발의된 6년 전부터 가장 먼저 나서 북한 관련 제재 법안이 추진될 때마다 미회와 정부를 상대로 로비 활동에 나선 겁니다. 스위프트는 주로 워싱턴의 대형 로비 업체 리치 푸이아 앤더슨을 고용했는데 마이크 크라포 상원 은행위원장의 전직 선임 정책 고문 등 상하원 은행위에서 영향력이 큰 의원들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로비스트 5명이 수년간 참여했습니다. 스위프트가 가장 최근까지 로비에 나선 대북 제재 법안은 오토 원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입니다. 브링크액트로 불리는 이 법안은 현재 상원 은행위에 계류 중으로 북한의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미 다른 대북 제재 법안들에 대한 로비를 진행하던 스위프트는 2017년 중순 미의회에서 브링크액트가 처음 발의되자마자 이 법안을 로비 항목에 추가해 회기가 종료된 2018년 말까지 로비를 지속했습니다. 당시 회기 동안 브링크액트는 상원 은행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전체 회의 표결에 붙여지지 못하고 지난 회기 자동 폐기됐으며 스위프트의 로비도 중단됐습니다. 이후 새 회기인 지난 3월 재상정됐지만 스위프트의 로비는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 회기에 재상정된 법안에서는 핵심으로 꼽혔던 한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 중순 상원에 처음 발의됐을 당시 포함됐던 조항인데 재상정 법안에서는 제외된 겁니다. 이 조항이 삭제된 것이 스위프트의 로비 활동과 직접적인 연계가 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VOA는 법안을 상정한 크리스 베놀런과 패투미 상원 의원, 상원 은행위원회, 스위프트가 고용한 로비 업체에 관련 문의를 했지만 15일 현재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스위프트 측은 브링크액트 로비와 관련한 VOA 문의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현재 스위프트 네트워크에 있는 북한 은행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브링크액트 첫 상정 당시 이 조항이 주목됐던 이유는 스위프트의 대북 자금 거래 연루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처음으로 미국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북한 금융기관 또는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을 위한 국제 금융통신망 접근을 가능하게 하거나 돕는 자에 대해 미국의 달러 접근 차단과 같은 3자 금융 제재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스위프트는 국가 간 자금 거래를 위해 유럽과 미국 시중은행들이 설립한 기관으로 전 세계 수백여 개 나라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가입해 이 통신망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는 8개에서 11자리의 고유 코드가 부여돼 있는데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금융기관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북한이 스위프트를 이용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고 최근 일부 언론에 공개된 유엔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나오기도 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지난 2016년 스위프트를 이용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약 8,100만 달러의 자금을 빼냈다는 지적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 이란의 사례처럼 스위프트가 대북 제재 위반 의심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더 엄격한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을 효과적으로 국제금융망에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스위프트와 같은 국제금융통신망에 대한 언급이 브링크액트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2016년 제정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이어 2017년 제정된 러시아, 북한, 이란에 대한 통합 제재법에서 처음으로 북한과 관련해 국제 금융통신망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당시 의회를 통과하기까지 스위프트가 거액을 들여 로비에 나선 법안들입니다. 다만 카사에 포함된 조항은 국제금융통신망을 통해 대북 자금 거래를 도운 개인과 해외 정부를 파악하고 북한의 이런 통신망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과 해외 정부가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에 관한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입국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나라 명단에 북한이 포함된 이후 미국 비자를 받은 북한 국적자는 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 외교 업무 목적으로 비자를 받았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57명의 북한 국적자가 미국 비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등 8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통령 포고령 9645 이행과 관련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에 79명의 북한 국적자가 미국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57명의 미국 입국이 허용됐고 나머지 22명은 비자 발급이 거부됐습니다. 비자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약 90%인 51명은 미국 내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비수교국 정부 대표와 직계 가족에게 발급되는 비자를 받았습니다. 또 한 명은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 직원과 직계 가족에게 발급되는 비자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나머지 5명에게는 사업이나 관광 목적으로 단기간 미국 입국이 가능한 비자가 발급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9월 24일 북한 등 8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통령 포고령 9645호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령에서 북한이 미국 정부와 어떤 면에서도 협조를 하지 않고 정보 공유의 필요 조건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국적자의 이민과 비이민 입국이 모두 중단된다고 밝혀 사실상 모든 북한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다만 포고령은 외교 목적의 비자로 여행하는 외국 국적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지난해 6월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이 평양과 뉴욕으로 가는 북한 외교관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포고령은 또 입국이 거부될 경우 과도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입국해도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입국이 국가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는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5명의 북한 국적자에게 단기 입국 비자를 발급한 것은 이 같은 면제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2017년 10월 18일부터 발효된 대통령 포고령 9645호는 지난해 4월 차드를 대상에서 제외했을 뿐 북한 등 7개 나라에 대해서는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서 하역된 석탄을 실은 동탄호의 표류가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도와 상관없이 대북 제재 문제에 연루될 경우 기업이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탄호는 지난 4월 13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1년 가까이 역류했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에 실려있던 북한산 석탄을 옮겨 실었습니다. 이후 이 석탄의 구매자가 있는 말레이시아로 이동했지만 대북 제재 품목을 실었다는 이유로 입항이 거부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 출발지인 인도네시아로 되돌아갔지만 역시 입항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공해상을 떠돌던 동탄호는 지난 6월 선주회사가 소재한 베트남에 또다시 입항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습니다. 결국 동탄호는 4개월 넘게 전 세계 어떤 항구에도 기항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15일 BOA에 동탄호의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베트남 붕따오 인근 해역에서 계속 대기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1일 단위로 위성사진을 보여주는 플래닛 랩스를 통해서도 동탄호로 추정되는 약 170m 길이의 선박이 붕따오 인근 해역에서 두 달 넘게 같은 지점을 맴도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동탄호가 석탄을 하역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화물 운송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금전적 손해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또 용선, 즉 다른 회사가 빌려 운항 중인 선박인 동탄호가 이번 운항 중단으로 용선 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루에 예를 들어서 이래가 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래가 1년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고 영원히 폐선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거기에 속해 있는 한 회사 또는 3개에서 4개 회사 정도가 망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앞서 동탄호를 용선해 운항 중인 베트남의 보스코사는 지난 5월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믿을 만한 중개인 채널을 통해 소개된 인도네시아산 석탄 위탁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 해당 선박을 빌렸다며 북한 석탄인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선박이 어중간한 상태에 놓인 현 상황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실제 석탄의 원산지가 어디이든 인도네시아가 원산지라고 밝힌 중개인 채널에 의해 자신들이 사기 피해자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스코의 주장대로라면 동탄호는 단순히 의뢰받은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일 뿐이지만 의도와 다르게 대북 제재 위반 선박이 됐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겁니다. 손실 금액을 하루 만 달러로 계산한다면 지난 4개월간 발생한 피해는 약 120만 달러에 이릅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최근 와이즈 어네스토호가 압류된 데 이은 동탄호의 운항 불능 상태로 대북 제재에 대한 업계 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제재나 이런 게 일반인들에게 또는 회원님들에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인 적은 없습니다. 단지 리스크하다. 북한에 배가 들어가면 문제가 있다. 이 정도가 됐지 제재 화물을 실었을 경우에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이런 거는 YG-ONIST와 이베를 이송했던 동탄호가 문제됨으로서 현실화됐고 경각심을 씻는 데 계기가 된 거죠.
대북 제재에 연루된 선박이나 기업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 건 비단 동탄호 사례만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선박 등에 유류 등을 건네는 등 대북 제재를 위반한 선박 약 6척에 대해 출항 보류 조치를 취했는데 이 중 2척은 최근 고철로 폐기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결국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대형 선박이 고철로 버려지게 된 겁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선박 한 척이 폐선 처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연결된 용선주와 금융회사, 보험회사, 관리회사 등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 관련 업계에 미칠 수 있는 연쇄 파장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 9월 유엔 안보리에서 주재한 북한 관련 회의에서 관련 업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As UN Security Council members, we must convey to the captains of these ships, to their owners, and anyone else involved in these transfers, they are, we are watching them.
안보리 회원국들은 선박의 선장들과 소유주들, 그리고 환적에 연루된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점과 불법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전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와 올해 발표한 북한의 해상 활동에 대한 주의보에서 해운업계에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운송 관련 거래에 종사하는 개인과 기관은 금지되거나 제재될 수 있는 행동에 연루될 경우에 대한 잠재적인 결과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보는 또 북한의 해상 관행이 보험회사와 선박 등록처, 운송회사, 금융기관을 포함한 해운업계 관계자들에게 상당한 제재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을 지낸 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선박과 연계된 모든 업체들이 안보리 제재와 별도로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at is unloading the ship that is selling fuel to the ship that is you know selling insurance to the ship what have you. Any financial transaction.
제재 선박이 입항 후 벌이는 모든 활동은 미국 달러 거래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박의 하역 작업이나 주유를 하는 회사, 또 보험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모두 미국 달러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어 궁극적으로 미국의 금융기관과 연계된 계좌를 이용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의 몰수 소송이 제기돼 최근 경매에 붙여진 와이즈 어네스토도 북한 석탄의 운송 문제와 더불어 선박의 수리비용이 미국 달러로 지급된 사실이 지적됐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북 제재 연루 기업에 대해 은행이 먼저 거래를 끊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석탄을 한국에 반입한 의혹을 받았던 A사 대표는 최근 BOA에 무혐의 판정 뒤에도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려한 주 거래 은행이 거래를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국전 참전 미군 포로와 실종자 유가족들을 위한 한국 정부의 위로연이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국가보훈처가 주최하는 한국전 실종 포로 장병 유가족 위로 만찬 행사가 지난 1일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017년 시작돼 올해로 세 번째인 이 행사의 모든 순서는 한국전 미군 전사자들 중에서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병사들과 가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행사는 우리가 하루의 기쁨을 즐기는 동안에도 여전히 극심한 고통과 박탈감 그리고 억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와 함께 실종 장병 추모 테이블이 소개되는 의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추모식에서 유가족들의 테이블에 놓인 촛불이 일제히 켜졌는데요. 유가족들이 송환되지 못한 유해를 기다리는 꺼지지 않는 희망을 확인하듯 불을 밝힌 겁니다. 이어진 한국국가보훈처 이병구 차장의 메시지는 600여 유가족들과 모든 참석자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숙고한 희생은 국력을 신앙하는 대한민국에 자유와 평화라는 소중한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와 평화는 전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낸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미양국은 참전용사의 피로 매대된 회명의 공개입니다.
이병구 차장은 지난 5월 서울에 이어 다시 만난 실종 포로 장병 유가족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며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유해 송환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과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세워질 추모의 벽 건립 지원입니다. 이병구 차장은 이어 유가족들의 목에 평화의 사도 메달을 걸어줬습니다. 8명의 유가족 대표들은 무대에서 메달과 사도의 증서를 받았고 각 테이블에 앉은 유가족들은 보훈처 관계자들을 통해 증서와 메달을 받았습니다. 평화의 사도 증서에는 한국이 자유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게 한 당신의 희생을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 한국 국민의 소원을 담아 평화를 위한 사도임을 선포하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평화의 사도 메달을 목에 건 유가족 대표의 답사가 이어졌는데요. 한국전에서 아버지를 잃은 쌍둥이 자매가 나왔습니다. 1951년 12월 공군으로 참전했던 조지 메이저 병사의 딸 메리 조 씨와 수잔 조 씨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공군에 복무했던 아버지가 한국전 상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당신 나이 30세에 한국으로 날아갔다고 말하는 메리 조 씨. 메리 조 씨는 이듬해 1월 비무장 지도로부터 40마일 북쪽으로 날고 있던 아버지로부터 수신이 끊겼다는 소식을 어머니가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After 30 minutes, the squadron did not see any movement from the plane, and so they determined that he had not survived. 메리 조 씨는 5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는 이후 아버지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고 가족들도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2006년 한국 정부의 실종 포로 장병 유해 관련 소식을 들었고 이후 아버지에 대한 자료와 아버지의 당시 얼굴이 담긴 사진을 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를 계기로 미국 내 유가족들과의 인연이 시작됐고 서로 응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DC 출신인 메리 조 씨는 현재 미네소타주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실종됐을 당시 자신은 5살이었다며 아버지의 유해 실종은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해를 찾아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VOA에 말했습니다. You know, it's just a part of who we are and all of a sudden when that piece is missing, you will go out there and search for it. 누구나 갖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경험과 추억이 자신에게는 없는 것이 아픔이었고 몇 년 전 숨진 동생이 천국에서 아버지를 만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리 조 씨의 연설에 이어 10여 분짜리 동영상이 소개됐는데요. 이날 유가족들의 특별한 관심을 얻었습니다. 영상은 보훈처가 매년 진행하고 있는 유가족 재방문 프로그램에 대한 것으로 지난 5월 서울을 방문한 유가족들의 경험과 훈훈한 소감들을 담겼습니다. 이 보훈처의 재방문 프로그램은 6일 동안 한국전쟁 박물관, 판문점, 보훈처 등을 방문하고 한국의 전통 문화와 예술, 음식을 경험하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존 넬슨 씨 부부는 이날 알게 된 재방문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요. 미한 두 나라의 실종 포로 유해 발굴과 프로그램 등에 대해 지난해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넬슨 씨는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지만 지난해 유가족들과 인연을 맺으면서 해병대 조종사로 참전했던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And my father's name was Fort Captain Forrest Archie Nelson. He was a Marine aviator. He was flying Corsairs and was shot down by Kim Jong-ni.
넬슨 씨는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1952년 8월이라며 한국 재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해 아버지가 싸웠던 장소에서 아버지가 보았던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건배를 제안한 미 국방부 산하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의 켈리 맥히그 국장은 VOA에 미국은 지금까지 많은 나라에서 전쟁을 치렀고 수많은 미군이 전사했지만 한국 정부가 하듯이 미국의 희생에 보답하려는 나라는 없는 것 같다며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ve done that in many places in the world, but I don't think any country, whether it's Germany, whether it's France, not to the sheer magnitude of what tangib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oes.
맥히그 국장은 수십 년 전 전사한 가족의 유해를 기다리는 유가족들은 이미 많은 여정을 지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전장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유해 송환 희망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어졌고, 그리고 그 희망은 유해가 가족의 품에 안길 때까지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Their parents usually had that hope. And so parents, their sons would pass on that to the other brothers and sisters, and then they would pass it on to the grandchildren. And I think it's that generational thing that
한국 국가보훈처의 위로연 행사는 DPA의 연례 총회와 매년 같은 날 열리는데요. 두 기관은 행사 하루 전날 알링턴 국립묘지와 한국전 참전비를 방문해 참배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77년 8월 16일 로큰롤의 황제라 불리는 미국의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가 42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처음 보도는 그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 여러 가지 약물이 체내에서 검출됐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약물을 너무 많이 복용해 숨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엘비스 프레슬리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1935년 1월 8일 미시시피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정은 매우 가난했고 제대로 된 집도 없이 컨테이너를 개조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버넌 프레슬리는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술과 여자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글래디스 프레슬리는 엘비스를 무척 아꼈고 목화밭에서 노동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엘비스는 어렸을 적부터 노래를 듣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때 많이 들은 음악이 나중에 커서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생애 첫 빌보드 싱글인 하트 브레이크 호텔을 시작으로 빌보드 차트 1위 곡을 모두 18곡이나 남겼고 31편의 영화에도 출연했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대중문화의 우상 엘비스 프레슬리는 멤피스 그레이슬랜드에 있는 그의 저택에 안장돼 있습니다. I'll be this lonely, I could die. Although it's always crowded, you still can find some room for broken-hearted lovers to cry there in the gloom. Be so, I'll be this lonely. 1945년 8월 16일 메이저리그 야구의 전설적인 홈런 타자 베이브 루스가 세상을 떠납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가운데 하나인 야구. 그 중에서도 최대 흥미거리는 프로 구단들로 구성된 야구 조직 메이저리그 경기입니다. 미국 프로 야구 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는 찬사를 받는 홈런 왕 베이브 루스는 오랫동안 뉴욕 양키스 팀에서 활약한 선수였습니다. 선수 생활을 하면서 홈런을 무려 700개가 넘게 쳤습니다. 홈런이란 것은 타자가 친 공이 경기장을 넘어 관중석으로 날아가거나 아예 경기장 건물 밖으로 넘어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팔의 힘, 속도, 그리고 정확성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홈런입니다. 베이브 루스가 선수로 뛴 것은 1935년 40살 때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브 루스는 야구 명예의 전당에 처음으로 헌정된 5명의 선수 가운데 한 사람이 됐습니다. 베이브 루스는 선수 생활을 마치고 야구 감독이 되길 바랬지만 그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3살인 1948년 8월 16일 후두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